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사야서 14장 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좀 보충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 14장의 그 12절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시는데요. 루시퍼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 보니까 이제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렇게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13절에 보면은 그다 읽는 게 좋겠네요.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5절에 보면은 그런데 지옥으로 곧그 구덩이의 연면들로 너가 내려가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고 결국은 그 지옥의 구덩이의 연면들로 내려간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그 사탄이 이게 이제 사탄인데 사탄이 그 추락하는 그이 어떤 장면들 그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좀좀 이렇게 다 뽑아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몇 단계로 추락한다 이렇게 우리가 뭐 딱히 단계를 이렇게 뭐 정확하게 설정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그 이렇게 떨어지는 곳들이 성경에서 이제 몇 군데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걸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는 보면은 이 덮는 그룹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묘사된 이 사탄의 이야기가 이제 14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 사탄이 사탄으로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어떤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가 지구가 있고요. 지구보다 더 낮은 곳은 우리가 땅 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심부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지옥이 있지요. 자, 땅에서 지옥이 제일 낮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다음에 이제 땅 표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첫째 하늘에 해당하는 우리 대기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하늘에 해당하는 우주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이 있고, 그 셋째 하늘에서도 지금 산이 있다, 거룩한 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 그 거룩한 산 위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볼 때에도 정말 최상위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떨어졌다.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할때 이게 이제 포함하고 있는 말이 그산 위에서 일단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대로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셋째 하늘에서 추락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한번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더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이 용이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에서 해석해 주는데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용인데 마귀인데 지금 하늘에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셋째 하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에서 싸움이 그렇게 일어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둘째 하늘,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하늘에 이제 전쟁이 있는데 그 마귀와 또 하나님의 천사들 간에 이제 싸움이 있는데 그런데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니라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도 가서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이때가 지금 대환란기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의 산 위에 있던 자가 일단 추락했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에서 이제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대환란기 때에는 이 둘째 하늘에서 또다시 땅으로, 그러니까 지구죠. 지구로 이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보면, 미안합니다. 제가 요건 제가 그냥 읽을게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의 신으로 불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땅으로 이제 이 공중 권세 잡은, 이제 이 자가 지금 이제 있는 것인데, 이 자가 대환난기 때에는 땅으로 쫓겨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은 바닥 없는 구덩이로 이제 이 사탄이 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용곧저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없는 구덩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땅 밑에 이땅 중심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둘다 죽어서 갔는데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곳으로 갔는데 그둘 사이에 거대한 구렁텅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Great Gulf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 바닥 없는 그 구덩이가 지금 이 땅속 중심부에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땅에서 이제 이땅 중심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냐면 이제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여기가 최종 장소죠. 그래서 지옥이 맨 마지막에 이제 땅 속에 있던 지옥, 지구 중심부에 있던 이 지옥이 최종적으로는 불호수라고 불리는 그게 어디 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호수라고 불리는 불과 유황호수라고 불리는 그곳에 이제 지옥도 던져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마치 그 임시 구치소 같은 곳이고 이제 불호수가 이제 최종적인 영원한 감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거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각적으로 좀 연상이 되시나요? 셋째 하늘에 거기서도 하나님의 산 위에 있었는데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고 우주가 통치권이었는데 우주에서 또 땅으로 쫓겨나고, 땅이 지구예요. 지구로 쫓겨나고, 그래서 이 지구에서 다시 지구의 중심부인 지옥에 이제 붙어 있는 거대한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불호수에 던져진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그 교만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이걸 볼 때에 낮추고 낮추고 또 낮추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참 겸손한 게 최고라는 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겸손한 것이 최고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5장과 16장 두 장은 모압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제 지금 지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당시에 그 이제 그 지명으로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 거냐면,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고 이제 지중해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지중해 옆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을 때그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지역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 쪽으로 이렇게 거의 일자로 이렇게 요르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르단 동편에 해당하는 곳, 그러니까 지중해 반대죠. 요르단의 동편에 해당하는 그쪽 지역에 거기에 그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가 위치해 있었어요. 암몬, 모압, 에돔. 그러니까 에돔은 저 밑에 사해보다 저 밑쪽으로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고, 사해 조금 내려와서 오른쪽에 있는 게 모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지도로 보자면, 여러분이 저희 성경 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뒤에 지도에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국가로 보자면 거기가 요르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요르단이라는 그 국가에 해당하는 그 이제 지역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르단보다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저쪽 위쪽으로는 이제 이라크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 위치를 좀 머릿속에 그려놓은 상태에서 좀 얘기를 진행해 보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 민족, 이게 이제 기원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자기 친척 아버지 집에서 이제 떠나서 같이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아브라함하고는 이제 조카 삼촌 이런 관계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재산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갈라서게 되면서,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멸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만 구출하셨는데, 그것도 또 아내는 중간에 또 이제 소금 기둥이 되고, 그래서 두 딸과 함께 롯이 간신히 피했는데, 나중에 여차여차 해가지고 두 딸과의 사이에서 이제 자손을 낳게 된단 말이죠. 그야말로 이제 좀 폐륜이죠. 그래서 낳은 아들, 이 맏아들이 이제 그이 그러니까 이제 그큰 딸, 큰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모압이고, 그다음에 작은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는 먼 관계에서 친척 관계인 거죠. 요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하고는 모압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하고 모압하고 굉장히 많이 다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깝고도 먼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깝고도 위험한 이웃이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발람 사건이 있잖아요. 거짓 대언자 발람 사건. 그것도 모압 왕 발락과 관계된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살면서 혈적으로 치자면은 이제 같은 피가 섞인 그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같은 피가 섞인 그러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고 이스라엘에 복속되기도 했다, 반란도 일으켰다가 이제 이런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이사야서 15장에서 말씀하실 때이 모압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15장 내용입니다. 모압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의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지금 바빌론도 심판받고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심판받을 때이 모압도 같이 심판받는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15장 1절에 보시면 모압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이는 밤사이에 모압의 아르가 황폐하게 되어 침묵 속으로 들어가며 밤에 모압의 기르가 황폐하게 되어 침묵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 그래서 모압은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 국가가 아무리 이렇게 잘 존속되는 것 같고 해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이것은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런 국가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지금 우리 현대의 국가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뭐 인간들에 의해서 뭐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이렇게 인간의 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모든 이 국가의 존립과 흥망성쇠를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힘의 논리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로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는 거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게 이제 15장에 이어지는 모압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이 교만이 꺾이면서 정해진 기한 안에 이제 그이 모압의 영광이 사라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 들었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모압이 멸망하는 이유가 교만 때문이에요. 그가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오만과 교만과 진노에 대하여도 들었거니와 그의 거짓말은 그와 같이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니까 이제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횟수대로 3년 안에 모압의 영광이 그큰 무리 모두와 함께 경멸당하고 그 남은 자들이 심히 적어 미약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문화적인 그런 측면들을 이제 자꾸자꾸 이렇게 익히는 게 좋은데 품꾼의 횟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품꾼의 횟수. 자,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품꾼들은, 계약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고용주도 그 기간을 깎지 않고, 또 품꾼도 더 늘려서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딱 그만큼.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 그렇잖아요. 뭐, 하루 30, 아니, 일, 한 달이 30 일이라고 우리가 치면 35일 일할게요 이러면서 한달 봉급 주세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맞춰서 고용주도 그렇고 품꾼도 그렇고 딱 맞춰서 그 기한을 그렇게 이제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만기를 뜻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꾼의 횟수대로라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일하실 것에 대한 어떤 의지의 표명인 것이죠. 그러면서 3년 안에 이렇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3년 안에, 3년을 더 넘어가지 않을 것에 대한 그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도 이제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징벌을 당하게 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그렇게 막 허술한 책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뭔가를 예언하시고 또 성취하시고 할때 기한을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그 7년 대환란이라고 불리는 그 기간 있잖아요. 그게 딱 7년이라는 거예요. 6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딱 7년이다 이렇게 성경이 못 박았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환란의 그이 고난의 기간이 정확하게 7년인데 그것도 딱 반으로 나눠서 앞쪽에 3년 반, 뒤쪽에 3년 반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반이 이제 30일씩 한 달을 계산해서 42달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날짜로는 이제 1260일이다. 하나님은 날짜까지도 그냥 딱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꿈 같은 경우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하나님께 교만하게 행할 때에 이제 들의 소처럼 풀을 먹고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냐면 7년이라고 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들 그다음에 유다가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를 잡혀가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25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70년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도 그 앞부분에서 봤듯이 그 에브라임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냐? 지금 이사야서 7장 8절에 보면 이사야 대언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65년 안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거기에 돼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 16장에서는 모압의 심판이 이사야 대언자가 대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3년 안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아예 딱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예 하나님 별거 없으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러한 시간 안에, 기간 안에 이제 이루시는 것들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5장 이 16장의 이 내용이 1차적으로는 이제 그이 당대에 이루어지는 그 일인데 이사야 당시에 그 당대에 이루어지는데 16장의 그 일부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그 이중 예언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6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16장 3절. 의논하고 심판을 집행하라. 한낮에도 밤과 같이 네 그림자를 만들어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며 떠돌아다니는 자를 드러내지 말라. 모아봐,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거하게 하라. 너는 그들을 위해 숨을 곳이 되어 노략하는 자의 얼굴을 피하게 할지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특별히 4절에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거하게 하라. 이 표현을 이제 그 마지막 때의 그 예언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56장, 이사야 똑같은 이사야서의 56장에 8절에 보시면 한번 가서 한번 보시죠.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 보면 The Outcasts of Isra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utcas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이제 16장에서 본 이제 그 쫓겨난 자들 할 때 똑같이 이제 outcast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6장 그 4절로 다시 한번 와 보셨을 때 모아봐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거하게 하라 이렇게 할 때 나의 쫓겨난 자들은 이스라엘인데 너는 지금 모압이잖아요. 모압과 함께 거하게 하라. 이게 마지막 때에 실제로 이제 이루어질 일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지막 때에 대환난기 때에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해야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숨겨주게 되는 이 나라가 이제 모압에 해당하는 나라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냐 할 때 이제 이게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그 바위로 지어진 그 이제 그 도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조금만 좀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열두 별의 관이 있더라. 그래서 이 여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이 여자를 해석하는 그 해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걸 뭐 가톨릭으로도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꿈과도 관련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별히 5절에 보면 이 여자가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낳은 거예요. 이 여자가 메시아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게 마리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나시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여자가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것인데 거기 6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피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아까 얘기한 그 3년 반, 42달이죠.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도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산의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한 때 플러스 두 때 플러스 반 때, 그래서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환난기에 그 이제 실제적인 대환난에 해당하는 그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어디로 도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들을 먹이신다.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260일 동안 아까 6절에 보면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먹이시고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또 거기서 이제 양육을 받게 하신다는 것인데 미가서 7장도 한번 일단 보십시다. 미가 7장 14절 구약성경 저 뒤쪽에 미가서 7장 14, 15절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 보니까 주의 막대기로 주의 백성 곧 갈멜의 한가운데서 숲속에 홀로 거하는 주의 상속 백성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시옵소서. 괄호 열고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들의 한것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자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렇죠. 광야를 돌아다닐 때에 그들이 뭐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은 며칠 만에 다 동이 났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 만나를 통해서 또 매출하기도 있었고, 그래서 하늘의 양식, 천사의 음식이라고 하신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초자연적으로 먹이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들의 한것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첫 번째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재현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래에 성취될 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환난기 때에 남은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어느 곳으로 피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누가 거기에 음식을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먹이실 것에 대한 그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그 장소가 어디냐 할 때에, 그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제 셀라 페트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페트라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페트라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셀라라는 지명만 나옵니다. 이게 열왕기하 14장 7절에 보면, 지금 제가 읽어볼게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에 속한 자만 명을 죽이고 또 싸워서 셀라를 점령하고 그것의 이름을 욕데엘이라 하였더니 이날까지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셀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에돔에 속했다 이랬습니다. 아까 제가 암몬, 모압, 에돔이 이렇게 쭉 일자로 상중하로 이렇게 이제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압과 에돔이 지금 이렇게 경계가 사실 뭐 이랬다 저랬다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에돔으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지역이 지금 어쨌든 현대의 국가로 치면 요르단에 다 이제 해당이 돼요. 요르단 남부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셀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영어로는 SELA 또는 어떤 데서는 SELAH 이렇게 딱두 번만 이렇게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뜻 자체는 rock, 바위라는 의미인데, 바위로 된 어떤 도시를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여기가 이제 페트라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대환난기 때에 이제 도피하게 되는 그곳이 이제 여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11장 40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임하는 때에, 자, 끝이 임하는 때다. 마지막 때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때입니다. 그야말로. 끝이 임하는 때에, 그러니까 아직 성취 안된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남쪽 왕이 그를 향해 밀고 나오리니, 북쪽 왕이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회오리 바람 같이 와서 그를 치고,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흘러넘치며 지나가리라. 이 윗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이제 사람마다 좀 해석하는 게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자,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있을 일이고, 이제 이 세력들 간에 어떤 다툼이 있으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세력을 정복하는 이제 그런 얘기로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거기 보면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을터이나.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는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인데 이들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피한다, 이스케이프한다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볼 때 대환난기 때에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이제 그 정복하고 통치하게 되는데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쪽이 조금 느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 지역이 지금 요르단이라 그랬잖아요. 요 지역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 지금 이제 셀라 페트라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구절들과 연관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난기 때에 피신하는 곳이 지금 요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이 지금 현대의 요르단에 속한 그 지역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괄호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괄호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대언의 말씀에 나오는 그 때가 이제 오게 되면 그게 아까 그 마지막 때예요. 그게 대환난기인 것이고 다니엘의 그 70번째 일에 해당하는 그 때인 것이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거룩한 곳은 성전밖에 없습니다. 그 성전 안에 이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선다. 이것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그 때를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산들로 도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우리 같은 그 어떤 이방인들이 뭐 적그리스도 통치가 시작되면은 어디 그 산골짜기로 숨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지금부터 또 어디 산골로 들어가 가지고 동굴 생활하고 피신 생활해라 이제 그런 말씀도 아닌 것이죠. 여기는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대환난기 때 말씀하는 것이고 산들로 도망하라는 이 산이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이제 셀라 페트라 이제 그곳으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이제 그 도망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그곳에서 이제 거의 멸절될 이제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출하시는데, 일단은 다니엘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미가엘이 그 마이클이에요. 영어 발음으로는. 그래서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자 고난의 때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난기 맞죠?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그러니까 다니엘의 백성이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들이 그 대환난기 때 구출을 받는다고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유대인이 이제 피신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산으로 도피하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로 도피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바위로 이루어진 그 산이면서 그 이제 그 어떤 도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사진 같은 데서 그 페트라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바위 전체의 바위인데 그걸 깎아서 아예 도시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그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곳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곳만 좀 잠깐 보시면 이사야서 63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 마지막으로 여기만 좀 보십시다. 이사야서 63장 1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 자가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 자가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난이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이 자가 누구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무슨 좀 시비 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인물이 누군지를 너희가 정확히 봐라.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이분이. 그렇죠?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어떻게 하냐면 에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에돔에서 나오면서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즙 틀을 밟는 그 사람처럼 빨갛게 된 옷, 그러니까 피로 물들인 옷을 입고 나오는 그 모습을 이제 연상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올리브산까지 이제 가신다 할 때에 그 경로 중에 에돔 보스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에돔이라고 표현된 여기 아까 지금 에돔과 모압과 뭐 여기가 조금 겹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요 지역이 지금 페트라로 보는 것이고 셀라 페트라로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대환난기 때에 남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는데 그곳이 현대 국가의 그 요르단이라는 국가에 해당하는 그 예전의 모압 에돔 이제 그 지역에 속하는 그 땅이 될 터인데. 거기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통치를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 도피했을 때에 거기서도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자연적으로 먹이고 보호하고 계실 텐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제 그 재림의 경로에서 그곳을 지나시면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이제 그 구출하면서 이제 전진하시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묘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사실 뭐 제가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또 차이들은 있어서 뭐 저도 뭐 이제 이것을 뭐100% 이제 이렇게 딱 고정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이것이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옛날 같으면은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이지만 그야말로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몇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올해 오시면 또 7년 안에 일어나는 일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피부에 우리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밖에 계셔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고, 그것을 미리 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셔서 그것이 성취될 때 과연 이걸 기록한 분이 우리의 창조자,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알도록 그렇게 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믿음이 약하고 또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또100%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보는 가운데 그 일이 성취될 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정말 소리 높여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될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